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시기에 고작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보다 더 작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건축물보다 더 작은 내 머릿속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을 가두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전부터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내 돈을 바쳐드려야 하나님께서 넉넉해지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보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늘 높이 산 넘어 바다 건너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시건만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당신의 독생자를 조제물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생으로 삼아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소생답게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나를 깨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탈피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확실하게 돌아서는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날이면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사람이 죽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환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내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는 의의 병기로 삼아주셔서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나의 사지백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끝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보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걸어 나아갈 인생이 더 향기롭고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고 언젠가 불현듯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후회 없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감정에 휩쓸려서 사는 사람, 충동적인 사람, 그래서 먼저 행동부터 하고 덜 후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위 가족이나 또 선배나 부모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넌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사니? 생각 없이 살면 사람들로부터 사력 입지 못한 사람, 경솔한 사람으로 치부되어서 원만한 대인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후유증을 일으키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연속극 드라마를 볼 때에도 그 대사를 이해하려면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그 로고스의 로직, 논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라는 게 뭐가 수반되어야 됩니까? 논리를 알려면 생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로고스를 알려면 로직을 알아야 하고 로직을 알아야 하면 내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몸, 산 제물, 영적 예배. 이 세 단어가 여기에서 중요하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순간에 나의 죄가 전가된단 말입니다. 그 짐승이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목을 쳐서 하나님께 바칠 때 이 짐승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죽은 제물로 드리는 건데 나는 지금 사지백채고 움직이고 살아있으니까 네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뭐겠습니까? 네 삶 자체가 제물이 되게 해라.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 아닙니까? 생활이 예배화 안 되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는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앙과 삶은 괴리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산 제물, 성전 안에서 네가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 제사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네 몸이 제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 예배다.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도 바깥에서 네 몸이 제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영적 예배다.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로기코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성적이다, 합당한 이런 말입니다. 이성적이다, 합당하다.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것인가?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할 때 저 사람은 되게 영적인 사람이야? 무아지경에 빠져서 반이성적으로 비몽사몽간에 행하는 거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 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그런 면 속에서만 살아간다.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내 믿음의 부모님이셨다면 살아계실 때에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복음서는 이럴 때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는 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이 기둥과 기둥을 가로지르는 들보는 모른단 말이죠.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카탄노에오 숙고하지 못하느냐, 생각해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 성찰은 불가능합니다. 나무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못 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성찰이 전무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객관화해서 말씀에 의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것이라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성찰이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객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뭘 기준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서는 오늘보다 더 성숙해지는 자기 성찰의 내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거짓 가르침, 거짓 훈계를 조심해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금방 자기네들끼리 아 오늘 우리가 도시락을 안 싸봤더니 하나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떡까지 오지 않았다고 도시락까지 오지 않았다고 누룩이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어떤 때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다목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직후에 또 7병이여 떡 일곱 조각과 물고기 두 토막으로 4,000명을 먹이신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먹는 것을 주제로 설교하신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들에게 없을 때 5병이여 7병이여로 그들 것을 채워주신 주님이시니까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먹는 떡, 음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생각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생각했었어야죠. 그런데 아 도시락 얘기하시는구나 생각 없이 그렇게 단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어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보세요.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사냐? 니네들 나하고 지금 함께 지내는 지가 얼마나 됐네? 내가 한 번도 먹는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은 거 알지 않냐? 지금 방금 7병 이어 5병 이어보고도 또 너희들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성경 읽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닫습니다. 생각 없이 성경 읽으면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내 탐욕, 욕망에 맞는 말들만 보여요.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생각하건대. 생각하건대를 빼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나는 내일이 없겠다, 죽겠구나.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래, 이런 고난을 안 거치면 내 교만이 어떻게 제해지겠는가? 이렇게 해서 내 심정이 찢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단길처럼 다시 엮어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 계획이 무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해석해가는 것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을 해석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는가,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 불가능해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성찰의 삶이 불가능해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삶의 정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리가 없죠.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밤낮으로 같이 살았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망신당하고 후회하기를 반복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레미야나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러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면 나하고 동고동락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분봉왕 헤롯 빌립이 새로운 도시를 짓고 황제의 칭호를 붙인 대도시인데, 그 웅장한 대도시에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정말 능마와 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가리켜서 당신이 구원자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극찬을 내리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그 성당들 앞에 그저 베드로 상은 꼭 열쇠 두 개 들고 있잖아요. 그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고 하니까 하늘 열쇠, 땅 열쇠에서 두 개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백 한번 잘해가지고 정말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제자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사역의 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 귀에 예수님의 뒷말은 안 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거다. 이 말은 안 들렸습니다. 장로들한테 내가 매맞고 죽을 거다. 이 얘기만 들렸습니다. 지금 다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황제 쫓아내고 집권하시리라는 꿈에 젖어 있는데 이 예수가 맞아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탁 예수님 옷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항변하여 이르되 우리말 말 개정, 개정 성경은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 전까지 개역 성경에는 한자로 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그 간자가 꾸짖을 간자거든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야단친다는 말입니다. 항변이 아니고. 그러니까 탁 예수님 옷을 잡더니 예수님을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에피티마오라는 것은 질책한다, 야단친다, 훈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자기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탁 옷갈피를 잡더니 이거 보시오. 절대로 그런 일 당신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자꾸 존댓말이 나오죠. 헬라 말에는 존댓말이 없지 않습니까? 다 반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베드로가 탁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방향을 자기에게로 돌리면서 웃기네. 무슨 소리야? 절대 너한테 그런 일 안 일어나. 말 함부로 하지 마. 누가 하나님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인가? 방금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이 주어질 때 자기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나한테 준다고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을 때 한순간에 사탄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에 뿔 달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너는 사탄이다. 사탄 안 불러봐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가 사탄인가? 내가 당신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인간적인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사탄입니다.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해프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죠. 당신의 임박한 지금 죽음을 보시면서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처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할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특별히 자기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기를 부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게 정말 괴로운 순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다 버리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일까? 왜 우리가 버리게 될까? 그때 예수님을 그때라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고 따발총처럼 대답이 나갔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하고 동창생인 제자들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말하는데 자기 동창생 11명이 모두 버리는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일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혀의 말로만 모두 버려도 안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거듭 네가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입을 다물고 생각해야죠.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말자 또 자동 응답기로 나왔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고작 20대입니다. 20대 청년이 죽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겠습니까? 죽는다는 게 뭔지 20대가 죽는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말로만 주님을 믿던 이 베드로가 이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면전에서 세 번 부인하지요. 부인만 세 번 했습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주어진 상황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인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종이 그냥 물었을 뿐입니다. 너도 한 패지? 아니야.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너 말하는 게 너 갈릴리 말인데? 그랬더니 나 저 XXX 몰라. 욕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 너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주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아니었지만 지레 겁을 먹고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보세요. 생각하지 않으면 성숙한 믿음은 고사하고 바른 믿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마태복음 6장 28절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자는 것을 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의 큰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생각해보라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대전제가 먼저 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너희들 기도할 때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한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의 대상에게 들려진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대상은 전부 우상이거든요. 금속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그 우상 앞에서 내가 재물을 바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돌멩이가, 이 쇠붙이가 들었다는 사인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으로 내 곁에 계시기에 내가 하는 말, 시편 139편 보면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혀의 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발설하지 않은 말. 왜? 내 심중을 꿰뚫고 아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에게 매일 똑같은 말 반복한다. 여러분,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조만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매일 아빠, 저 초콜릿 사주실 줄로 믿어요. 아빠, 믿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 관계입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걔에게 먹이 하나 던져주듯이 한 100번쯤 듣고 초콜릿 하나 던져준다면 그게 부자지간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 전제가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전제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대전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필요를 모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겠느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고 진리고 생명인 나와 기도를 통해서 대사할 때 육적인 것을 가지고만 나와 대화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건 내 다 안다. 부모도 자식의 육적 필요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육적 필요를 모르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후에 나오는 게 소위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자, 너희들 절대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들 육적 필요를 내가 다 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그러므로 너희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려라. 기도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은 항상 정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지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차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도록.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 먹을 양식을 사람들이 쌓아놓고도 더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자족하는 믿음을 지닐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차원이 다르죠. 무슨 전제가 있으면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 너에게 있어야 할 육적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 전제만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 기도는 이렇게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백합화가 수고하거나 길쌈을 하냐? 생각해봐라. 그런데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지 않냐? 생각해봐라.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예뻐도 죽은 그 천이 어떻게 생명을 지닌 이 들꽃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 생명이고 하나는 죽은 건데.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말로는 믿음이 작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말로는 한 단어 올리고 피스토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스토스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는 말이고 올리고라고 하는 것은 올리고스 거의 없다는 말이 두 단어가 붙어서 복합 단어가 되었습니다. 네가 생각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믿음은 거의 없는 거다. 믿음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네가 생각할 때만 천지를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제물까지 모든 것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 할는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희들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마태복음 6장 컨텍스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한 구절을 그 앞에 있는 구절들과 연결시킨다면 뭡니까? 주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숙한 믿음을 지녀라. 너희들이 성숙해지는 만큼 너희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너희들이 두 발 딛고 있는 이 사회가 너희들로 인해서 더 밝아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생각하여 보라인데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표어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이 1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만큼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 세상은 더 정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진리의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제 삶 속에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사랑해야 할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부지간에 참된 사랑의 교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내 자식을 오직 세상의 부귀 공명을 위한 자식으로 키우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내 사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더불어 살아갈 이 사회가 어떻게 공익이 지켜지는 법치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영원한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삶도 살 수 없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나를 성찰하는 삶도 살아갈 수 없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더 잘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삶의 정황을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매 매일매일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 사회가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